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관용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밝혀내거나 복수를 통해서 독자나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이 그 당사자일 때는 관용을 베풀 때에 그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관용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뛰어난 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같은 유한한 존재들끼리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비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안개와 같고 벌레와 같다고 합니다. 자욱한 안개로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해가 뜨고 나면 그 안개는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생명의 길이는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또 벌레와 인간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하면 인간과 벌레는 차이가 없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순교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옥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 사도를 꺼내주는 바람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헤롯이 날을 정해서 곤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아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은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레에게도 먹힐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 염려에서 벗어나자고 자기 암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를 분석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책은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토요일 밤에 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이 주일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자신 없는 일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일도 저를 통해서 교우님들에게 말씀하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참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그 염려거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거리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일러줍니다.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덕목 8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입니다. 참되다고 하는 것은 겉은 물론 속까지 바른 것입니다. 가끔 과일 가게에서 골라서 과일을 살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과일들을 일부러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일들은 다른 사람들도 잘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라도 몇 개 가져가면 그것을 파는 사람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어서입니다. 전에 한 가게에서 과일을 골라서 사면서 제가 덜 좋아 보이는 것을 몇 개 고르니까 주인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나중에 하나를 덤으로 더 주었습니다. 또 가끔 그 1톤 트럭에서 파는 과일을 한 바구니씩 살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집에 돌아와서 꺼내보면 그렇지 못한 과일들이 섞여 있곤 합니다. 겉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을 속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서 팔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참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입니다. 경건하다는 고상하다, 존경하다인데 가까이에서 볼수록 높은 품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신조어 중에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준말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간격을 줄일 수 없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FC 바르셀로나에 있는 리오넬 메시나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축구 선수들의 넘사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조사하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넘사벽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8년 한국 개신교의 인물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넘사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인격을 갖추어서 넘사벽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입니다. 옳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사람들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어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느냐 보다 무엇이 더 옳으냐를 생각하고 그 옳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순결하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입니다. 사랑받을만 하다는 것은 매력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남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아름다움은 겉사람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을 잘 갖고 가야 합니다. 연예계에 국민 배우, 국민 가수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들이나 가수들 중에서 최고의 미남, 미녀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겉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연기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칭호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 없이 자신들의 연기력과 가창력을 높이고 넓히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가다 보면 우리도 사랑받는 존재,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섯째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입니다. 칭찬받을만 하다는 것은 좋은 평판을 듣다입니다.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은 한 번, 두 번 잘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에게 정한조 목사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좋은 평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곱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덕의 첫 번째 의미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고대에도 이 단어는 힘과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도 덕과 관련해서 힘을 느끼게 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 덕에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가 단지 도덕적으로 훌륭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인격적인 힘, 경제적인 힘, 바르게 인도하는 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덕으로 자신을 가꾸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입니다. 기림은 칭찬, 칭송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칭찬을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과 배 아파하는 사람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기림,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명령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평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은 또 청년 형제 자매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제일 생각 많이 한 그것이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생각은 그대로 삶의 반영이 됩니다. 고상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격조 있고 품격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증오와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거친 언어와 난폭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꼭 30년 전에 TV 드라마에 고교생 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의 그 주제가 1절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무지개를 보듯 내일을 본다. 이리저리 열린 여러 갈래길. 우리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너와 나는 고교생 진리의 물을 마시자. 너와 나는 고교생 푸른 풀잎처럼 자라자. 같은 단지여도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가 되고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가 됩니다. 우리 속에 같은 사람이어도 우리 속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좋은 평판 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을 담아두면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세속적 가치관이나 병든 이기심을 담아두면 우리는 욕망의 소굴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는 것이 이성을 통한 알미라면 받는 것은 감성을 통한 암, 듣는 것은 의지를 통한 암, 본 것은 체험을 통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것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즉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종살이 하는 중에서도 참되고 옳은 삶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보디발 부인의 유혹 앞에서도 정결했고 옥살이 가운데서도 사랑받을 만했고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형통할 수 있었는지를 창세기 39장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은 요셉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든 것, 하나님의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잘 꾸려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더 잘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자 무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인 제 두 아들이 제게 아빠, 매일 우리 둘에게 각각 10,000원, 20,000원씩만 주세요. 나머지 생활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우리 아들 다 컸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10,000원, 20,000원 뿐만 아니라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복이자 상이고 은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8번째 생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바르게 생각해야 할 것 8가지 덕목은 우리 교회의 지난 8년의 봉우리처럼 느껴집니다. 몸을 산 제물로, 약인과 보아스, 미래와 희망, 오직 나의 영으로, 함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 상이 무엇이냐, 생각하여 보라 등 이 8개의 표어로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좋은 평판을 듣고 덕을 세우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이 지난 6월 28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08년 12월 경성구민묘지회가 제기했던 것인데 4년 3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경성구민묘지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100주년 기념재단과 100주년 기념교회의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국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라는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더 잘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성지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의 비전을 함양해야 하는 일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각자가 바른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전을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용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크기는 약 18.5평 정도입니다. 건물 성전으로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어떻게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건물의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을 에베소서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성전은 성전인 우리가 연합해서 지어가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바닥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창고의 역할, 또 어떤 사람은 굴뚝과 같은 역할 등을 해야 합니다. 바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편안하기는 하지만 매일 밟힙니다. 방금 씻었는데도 또 더럽습니다. 만약 바닥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녀야 합니다. 창고 역할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잡다한 것이 쌓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만약 창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굴뚝의 역할한 사람은 자신이 새까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지 아니하고 일부의 사람만 지어져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가서 집을 보았더니 앞면은 아주 근사하게 지어져 있는데 뒤로 돌아가 보니까 뒷면에 벽이 없습니다. 그런 집을 구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또한 이 집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건물의 크기도 모양도 재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있는 장롱도 가전제품도 주방기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8주년을 맞아 우리가 참됨과 경건함, 올바름, 정결함, 사랑받을 만함, 좋은 평판을 들음, 덕을 세움, 칭찬받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 모두가 성전으로 가꾸어지십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오염투성이의 한국교회가 정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한국 기독교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개성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는 것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8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것과 경건한 것, 올바른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좋은 평판을 들을 만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칭찬받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신발끈을 다시 묶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잘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성전으로 잘 가꾸어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한국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고 빛을 잃은 등대처럼 존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나옵나니 성전 대신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빛을 다시 밝혀 주옵소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미랄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 100주년 기념 교회를 한국 기독교 선교 200주년, 300주년, 400주년의 미랄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